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가장 복된 삶으로 부르셨는지 우리의 부르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다 다르죠. 성별로도 다르고, 나이로도 다르고, 직업으로도 다르고, 인종으로도 다르고, 그 밖에 여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부르심은 같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은 한 가지 부르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집사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은사들에 따라 각 성도님들도 각기 지체로 각기 주신 은사에 따라 섬기게 하셨는데 그 섬기게 하신 부르심은 같다는 거죠. 누가 더 높고 더 다른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콜링.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쇠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더 작아지고 사라져가는 삶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부르심이 다 있나요? 우리가 쇠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쇠하여 간다. 작아지고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망하여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주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쇠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잘 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자녀들을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이 땅에서는 쇠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왜 쇠하는 것이 축복일까?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쇠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쇠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쇠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누가 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흥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이보다 복된 부르심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이 과연 어떤 부르심인지,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몇 시간 동안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부르심,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정말 믿음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했던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내가 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흥하게 할 거야가 아니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내가 쇠하여야 그분이 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세례 요한만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친 성도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부르심이었는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요한복음에 쭉 나타나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서도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였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먼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1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저가 난 이유는, 저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증거하기 위함이라.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왜 이 세상에 나온 자냐?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온 자라.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e light who is Jesus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witness,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증인이란 자기 삶에서 그 증인으로 부르신 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죠. 예수,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보면 19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한 사건이 나와요. 그들을 보내신 자가, 보낸 자가 뒷구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란 그래서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대적했던 당시 유대인의 그 최고 권력기관인 유대인 공회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냐 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따르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보낸 겁니다. 사실은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도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세례 요한이 너무나 유명해지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이제 막 확산이 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사실은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던 거예요. 왜? 누군가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자기들의 권세가 위협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를 시기하여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도 똑같이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듯 똑같은 시험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을 시험하며 했던 질문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누구냐? 둘째로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그런데 이 질문들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지 간에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 세례 요한의 증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그의 삶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나는 아니라. 그들이 또 묻되 그렇다면 내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아니라. 원어를 보면 I am not, I am not, I am not. No, no, no. 세 번에 걸쳐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들이 다른 그 내용으로 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이에요. 결국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죠. 타이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왕 구속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정말 엄청난 세상 왕국을 세우고 자신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었던 거예요. 내가 엘리야냐 하는 질문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와 더불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였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권능과 표적을 행하며 앞으로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실 천국을 미리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너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과도 같은 질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 엘리야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이 있었죠.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가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선지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거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라는 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와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알려줄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 엘리야가. 예수님은 오기로 한 선지 엘리야가 누구였다 그러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그리하여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오리라 한 선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이거는 두 번째 의미, 즉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 엘리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첫 번째 의미로 자신은 선지 엘리야가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The Prophet. 그 질문도 마찬가지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어디에 약속이 되었었죠? 신명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 약속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마지막 날에 임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너가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냐고 묻자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3장과 연결해서 보겠지만 이 대답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어오는 구절에도 보면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해 난 자라는 고백을 하죠. 세례 요한이 지금 세 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며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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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이나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사역을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삶도 아니었고, 자신이 흥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주인공은, 신랑은, 영광받아야 하는 분은, 흥하셔야 하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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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가르치며 그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은, 흥하셔야 하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분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는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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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증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 자신을 너는 누구라고 증거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죠?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아니라 아니라 한 후에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스도가 흥하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래서 내 기쁨은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에 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30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얼마나 잘 이해한 증거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라.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때 내 기쁨이 더욱 충만해질 것이라. 바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다 말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죄인들은 절대 이러한 부르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내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하고 나를 높여주셔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들러리가 되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 반대면 죄인들은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없어져 가고 내가 쇠하여 가고 내가 사라져 가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면 죄인들은 그걸 가장 비참한 삶으로 여깁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쇠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요. 그리스도가 흥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쇠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복음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흥함으로 그리스도도 흥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요새 복음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복음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르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질 않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세례 요한도 자기가 못합니다. 이 부르심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쇠하고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말씀 우리 예전에 한번 마태복음 볼 때 한번 살펴본 말씀이에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Isaiah chapter 40 verse 3 through 5. 예,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 말라기서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이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것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비하게 하실 것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행차를 하실 거예요. 병거를 타고 정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그 왕이 오시는 길을 고르게 하는 일, 곧고 평탄하게 하는 사역을 할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높은 곳이 있으면 다 깎아서 낮게 만들고 낮은 곳이 있으면 채워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주의 오실 길, 그리스도의 오실 길,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병거 타고 뭐 그렇게 오시지 않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이 곧고 평탄하게 예비될 거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까 말라기에서 보았던 말씀과 같습니다.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올 것이라. 이 평탄케 되어진다는 뜻을 영어로 번역하면 straight path라는 소리예요. 오시는 길을 straight하게 할 거다. 곧게 할 거라는 뜻인데 사실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영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07편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 평탄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르쳐 곧고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비된 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의 왕국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죠?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즉, 말씀 사역입니다. 그 말씀 사역을 통해 또 한 가지 함께 했던 사역이 있죠?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 뭘 줬죠? 세례. 말씀과 세례 사역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게 복음이죠. 회개가 선포되려면 뭐가 선포되어야 되죠? 죄. 천국이 선포되려면 뭐가 선포되어야 되죠?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 죄와 회개와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말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고 그의 길이 평탄하고 곧게 straight path로 예비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 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뭐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부르심을 따라 정말 열심히 잘 한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부르심을 따라 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잘 살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 성공적인 사역이었을까요? 이제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 그 길을 평탄하게 잘 닦아서 주에 오시는 길이 잘 예비가 된 걸까요? 정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잘 이룬 걸까요? 부르심을 따라 산 걸까요?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까지 받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정말 주의 길이 곧고 평탄하게 예비가 된 걸까요? 정말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잘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거나 의의 길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이 평탄하게 예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도 거부합니다. 세상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여버립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말씀과 그 세례 사역으로는 주의 오시는 길이 온전히 예비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실패했다면, 아니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심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 분명히 세상적으로만 보면 실패였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 왜 실패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복음 사역과 세례 사역으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사역이었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참 회개의 세례를 주실 분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참 의의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하여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실 분이 따로 계셨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을 가리키고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의 사역에 참여되는 사역을 하여 그분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 뒤에 오실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가요? 세례 요한도 이걸 알았어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고 물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죠?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도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내 세례는 불로만 주는 거라 너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주실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로 참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나는 그분의 세례를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한 세례를 주는 거다. 나는 그분의 말씀 사역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말씀 사역을 한 것이다. 비록 나는 실패하고 망할지라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와 천국을 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친히 그 복음의 내용이 되십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즉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의 부르심으로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역도 친히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나는 실패하고 망하고 쇠하고 사라지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 부르심이다.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세례 요한 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 살다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여자에게 난자들 중에 즉 이 세상 모든 남자들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John the Baptist, the greatest man. 가장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인정해 주세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큰 자라 인정해 주시고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주신 가장 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쇠하고 사라지고 비참하게 죽는 걸로 끝나요. 이 세상에서는 그 이름 알아주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큰 자라, great person, 위인이라 하면 어떤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이뤄놓은 업적이 많고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고 자기 이름을 알린 그런 자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라고 하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엄청나게 무슨 큰일을 이룬 것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자기 이름을 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철저히 초라하게 살다 갑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사역,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였고요. 천국을 전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주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이 주님 영접하기는커녕 그 주님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다 떠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너무나 초라하게 그것도 비참하게 헤롯에 의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나요. 도대체 이 부르심이 뭐가 복되다는 겁니까? 같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복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숨겨져 있고 나타나 있지 않고 보이지 않은 가장 귀한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삶이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다가 갔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보다 귀하고 복된 부르심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장 크고 가장 높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낮고 초라하고 쇠하고 망하고 사라지는 삶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였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떡이나 만들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죠. 내가 세상 떡을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열두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발가벗기우신 채로 외롭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요. 정말 복된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왜? 예수님 증거하다가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는 쇠하였지만 예수님이 흥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뭘 기대하고 있나요? 예수님 믿고. 비록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증거하고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도 하나님이 이뤄주십니다. 다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스데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원하고 있나요? 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나는 쇠하라지거나 쇠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잘되고 흥하는 것으로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라지고 쇠하여 가는 것을 온통 손해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쇠하여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 영광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큰일을 하지 않아도 아니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쇠하지만 예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것 바라볼 때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몸이 약해지시는 것 바라볼 때 혼자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시는 것 바라볼 때 그 밖에 찾아오는 세상의 여러 현실 속에서 정말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쇠하여 가시는 것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니 왜 그때에 예수님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쇠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 그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히려 흥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이 죽을 몸에 정말 이 보잘것없는 죽어마땅한 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높아지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쇠하고 망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영광을 발견하시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도 우리가 쇠하고 망하고 낮아질 때에 오히려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높아지시고 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